삼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21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아마 초창기 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전반부 내용에서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5절부터 우리가 오늘은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 4명을 쳐서 죽이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초창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랬던 셈이죠. 이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 4명을 죽이는 내용을 보면 15절부터 17절은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8절부터 22절은 다른 장수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내용은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장수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관련된 내용만 따로 띄어서 살펴보고 내일은 뒤에 다른 세 명의 장수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오는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사시대가 약 400년 정도 있었죠. 그때에 블레셋이 얼마나 기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시대 때도 그랬고 뭐 사울은 뭐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지경이었고요. 다윗시대 때에도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힘들어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해서 온 이스라엘을 확고한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지금 이 본문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를 보면 아직 블레셋이 제멋대로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 또 힘들고 고난 가까운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기근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저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기근은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주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쟁은 심판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만난 건 아니고요. 또 기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심판이라면 어려움이라면 전쟁은 그렇진 않습니다. 전쟁은 아주 익숙한 매번 경험했었던 그런 어려움입니다. 뭐 물론 아무리 익숙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은 항상 어렵죠. 어려움은 만날 때마다 계속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익숙한 늘 겪던 그런 어려움을 다시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1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이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기록이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마 백성들도 군대를 소집해서 이끌고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전쟁이 벌어졌고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인데 아주 묘한 기록이 15절 맨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피곤하네. 이게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다윗이 싹 쓸어버리고 승리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이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패배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패배할지 몰라도 다윗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곤했다, 전쟁에 패배했다, 도망갔다 이러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피곤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피곤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터에 나가면 당연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창칼 휘들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럼 뭐 넉넉하고 뭐 힘이 넘쳐나고 이럴까요? 물론 뭐 극도로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한지 다쳤는지 이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는 피곤한 게 당연하겠죠. 근데 왜 여기 굳이 피곤하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쟁터에서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는 지금 전쟁이 패배할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다시 쫓겨나거나 도망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차마 다시 전쟁에 져서 패배해서 죽을 위험에 처해서 도망가는 지경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는 좀 못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 안 하고 다윗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기록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고 낯선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지껏 익숙하던 장면들이었는데 나가면 맨날 승리만 했는데 지금은 승리가 아니고 피곤한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곤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절에 보면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뭐 벌써 표현이 거인족이니까 굉장히 키가 크겠죠. 얼마나 키가 커야 거인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0, 180을 거인족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 블레셋의 장수 이름이 나왔어요. 이스비브놉. 여러분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생소합니다. 이분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어렵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골리앗 세 글자밖에 안 되고 이거는 이스비브놉 다섯 글자나 되고 따라서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런 거인족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칼도 새로운 칼을 찼다. 그러니까 창도 들고 칼도 들었는데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민족들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인 무게 개념으로 치면 한 3, 4kg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런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이제 창 전체 무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창 위에 있는 날 무게만 따진 거니까요. 여하튼 이스비브놉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을 놓고 보면 다윗이 수세에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만난 겁니다. 지금 죽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황이 좋지 못하고 다윗은 피곤하고 강력한 대적이 등장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죽을 위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7절이 맨 마지막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잘 보세요. 다윗이 아닙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비브놉을 누가 죽인 겁니까? 아비새가 죽인 겁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윗이 이스비브놉과 싸우는 것을 옆에서 협력해 주었다, 도와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힘을 조금 보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피곤해서 완전히 나동그라져 있는데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비새가 번개같이 등장해가지고서는 이 이스비브놉을 쳐 죽이고 죽을 위기에서 다윗을 건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아비새가 살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만 다윗은 왕이고 아비새는 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비새가 살려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빙 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요. 이스비브놉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이스비브놉을 쳐서 죽였으니까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인족 장수들을 죽이는 내용이 그 뒤에 연달아 나옵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아마 여러분 다 대체로 비슷한 생각하실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던 때가 생각납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이스비브놉은 골리앗과 견줬을 때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2미터가 넘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5,000세겔이에요. 5,000세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들고 왔던 무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단위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비브놉과는 달라요. 훨씬 더 무겁습니다. 훨씬 더 무기도 다양합니다. 훨씬 더 최신식을 갖고 온 거예요. 골리앗은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스비브놉은 그게 아니라 노수로 된 걸 들고 왔잖아요. 철로 만든 창칼이 훨씬 더 단단한 거거든요. 무게도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게가 두 배나 더 많이 나가고요. 다른 갑옷 무게는 뭐 훨씬 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액면 그대로 비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스비브놉은 골리앗과 견주면 약골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비브놉 없이 이게 뭐 거인 쪽에 속한 사람이고 뭐 얼마나 무거운 창을 들고 갖고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전에 있었던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약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다윗이 만나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가? 과거에 만났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 다윗은 어떤 입장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과거에 골리앗과 싸울 땐 어땠나요? 얼굴이 붉은 소년이었죠. 나이가 어린아이. 그리고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창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다윗은 제일 미미하던 때예요. 반면 지금 이스비브놉과 싸우고 있는 지금은 어떤가요?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왕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여러 번 했죠. 항상 승리했죠.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쯤이면 전쟁에도 익숙하고요. 전략을 짜는 데도 익숙하고요. 주변에 부하들도 많이 있고요. 아마 장비들도 많이 갖췄을 거예요. 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는 장비를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창이나 칼을 쓰는 법도 잘 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로 이기고 왔잖아요. 지금은 창칼을 휘두르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하냐.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장면이 그래서 아주 독특한 거죠. 만나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가? 예전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의 강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옛날에도 전쟁을 만났고 지금도 전쟁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도 거인족을 만났고 지금도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만난 거인족은 약골이에요.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죠? 다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당연히 이겨야 되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냥 가뿐하게 가서 한 손으로 해치우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연약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재수할 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나름 공부를 좀 잘하니까 어머니께서 욕심이 나서 목회자 싫다 늘 그러셨었어요. 근데 재수할 때에 종로학원을 다니다가 저 대신 또 친구를 좀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학원 다니기 싫다고. 그러다 그 녀석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원래 복귀를 하면서 저 대신 학원을 다녀준 친구한테 미안해서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종로학원 다녀봤으니까 이제 대성학원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녀석 배지를 달고 그 녀석 수험편을 달고 대리 시험을 봐준 적이 있습니다. 대성학원 편입 시험을 대신 시험을 봐줬는데 시험이 얼마나 대리 시험이 그때 이제 편입 시험이 쉽게 나왔냐면 제가 보니까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시험이 얼마나 쉬웠냐면 교과서 중심의 문제들이 나와서 틀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풀고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쓰나. 그래서는 야 이거 오늘 두 과목 시험 보는데 두 개 다 100점 받지 않으면 이거 편의성 붙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집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문제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가 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고 친구한테도 미안한 거죠. 아 그래서 야 이거 한 문제 틀려서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너무 참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봤는데도 이거를 실수를 했을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대성학원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커트라인 몇 점이었느냐. 100점이었느냐. 그랬더니 커트라인 알려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종로학원 다니는 학생인데 집이 근처여서 학교를 학원을 옮기고 싶어서 편입시험 봤다. 근데 내가 실수로 하나 틀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랬더니 대성학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트라인이 80점이었대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려고 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적이 안 나온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힘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정도 감기, 그 정도 어려움, 그 정도 질병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사소해 보였던 여지껏은 당연히 이겨왔던 그 문제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 틀린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수술을 잘한 의사도 맹장 수술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곤해서 여기 본문에 나왔던 이스비보노베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골리앗도 쳐 죽였는데 고작 저 약골같이 보이는 저놈한테 내가 전쟁터에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저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건강할 때 부유하게 되고 경험이 쌓이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만나면 이전과 똑같이 해결해도 되는 줄 알고 이전에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소한 작은 문제도 그리고 크고 중요한 문제도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이 그보다 훨씬 약한 사람을 만나서도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죽임당할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같은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번 어떤 문제를 만나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